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일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새벽에 제단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 주께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선 주의 영혼들 그 가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히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4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장 16절로 우리 24절까지 말씀.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6장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요. 앞선 45장 8절에 나왔던 그 말씀의 보강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왕의 지경을 정해 주셨더랬지요. 그것에 대한 또 부차적인 그러한 설명들의 내용들이 오늘 석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는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의 영역은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권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석절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16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너인와. 아멘. 여러분 앞선 45장 7절 8절에서는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구히 왕가의 기업으로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 기업을 확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왕의 기업들은요 지정해 주신 범위만큼만 그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대대로 물려갈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자기 의미대로 바람대로 넓혀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왕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을 모두 충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분에 대한 인정, 소유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누구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왕은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백성의 소유를 찬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력을 써서 힘을 써서 백성의 것을 빼앗는 아합과 같은 일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 규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18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18절 가운데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것으로만 너희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것은 너희가 임의대로 뺏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명령도 18절에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세상 가운데 힘을 자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가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간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의 특수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할 때 또 다른 규례가 17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규례인가? 바로 희년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요 모든 것은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팔았던 종을 팔았던지 간에 산 사람은요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모든 것들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자기의 기업을 더 이상 확장할 수는 없었으나 자기의 기업을 자기가 충직히 여기는 종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직영들 중에서 왕의 기업들 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선물로 그렇게 주었다라고 오늘 1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매매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주었다, 그냥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충직한 자기의 종들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주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희년이 되면 왕의 소유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규례는 백성이나 왕에나 동일히 적용되는 것.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희년의 규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에게 희년의 규례를 이렇게 정해서 실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제일 먼저 이 규례를 잘 적용받고 이해하고 실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희년의 규례들이 하나님의 회복에 그러한 규례들이 잘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한 백성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희년의 규례를 적용받으면서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기 외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회복의 규례들이 잘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본보기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더랬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주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까지 그리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모든 징계의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왕정의 제도 폐기하셨어도 됐지 않았겠는가 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나라요 백성인데 왕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간 이스라엘에게 세워졌고 역사적으로 흘러나온 이 왕정의 제도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의지를 백성 가운데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비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또 왕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왕정의 제도를 통하여서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고 그 제도를 통하여서 만물의 소유자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를 세워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각들이라 그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고 일하시고 보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다, 모든 것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인간의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서라도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시는 선하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전에 희생제물을 삼는 그 부엌에 관한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본다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위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부분에 이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뭐 맞고 틀림에 대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논할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에 대하여서는 다른 곳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젖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아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걱정하시면서 그들의 재물에 삶을 젖소 또한 그들이 유의해야 할 것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있으면 되리라 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저 큰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라 큰 범주의 것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세밀하고 또 세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은 어떻게, 창은 어떻게, 벽은 어떻게, 장식은 어떻게, 너무 디테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세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밀하고 세세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들을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역할들을 능히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 영의 것들을 증거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